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처럼 제가 가슴이 벅찬 가슴은 거의 없었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처럼 귀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는. 그런데 그 값어치를 목사로서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가슴에 와서 확 닿거나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결국은 뭘 하려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사실을 모두가 믿게 해서, 한마디로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통일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그가 지은 천지 만물과 그가 구한 모든 백성들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세계가 주님 안으로 다 들어온 거이죠.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29장 1절, 14절, 30장 6절, 여기에서 약속했던 그게 뭐였냐면은 성령님 보내주셔서 새 백성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 인정되고, 진지부터 된 거지만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확증이 되면은 성령님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3절에 고난받으신 후에 죽은 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해도 이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서 멀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2장 11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으로 말씀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미친 사람들처럼 또 기이한 일로 봤거든요. 그런데 11절은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사실, 이 사실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핵심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므로 속사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가 완벽하게 용서됨을 의미한 거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하게 원죄와 당시의 사범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제사를 지내죠. 대속죄일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구약은 죄 씻음 받았다는 그러한 육적인 표를 보여준 것이었지 마음의 양심에 깨끗하게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예를 들면은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라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썩은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원죄는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지은 자범죄만 회개하고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진 것이 곧 뭐냐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외의 모든 백성들 중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님의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뭘 말씀했냐? 산 자나 죽은 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이 장면이 지금 어디 장면이냐? 2장에서 이 3,000명, 그들이 미쳤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술 취했다고도 이야기하고 기이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방언, 이 역사는 술 먹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주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으로 통일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으로 인해 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작업이 권보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이루는 일이고,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전 우주적인 교회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내 가슴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면 미친 자가 되고, 안 믿어지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같으면 세계를 떵떵거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만 전하고 돌로 찍힘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역임을 당하면서 다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럴 때도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삶이 가장 값어치 있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을 주실 것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이 목이 잘려서 굴려진 이 장면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깊이 이제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12 단계를 통해서 구약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이 앞전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했고 어제도 성령님이 오셔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책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위해서 깨닫게 만들어줘서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지 예수를. 그들이 죽인 건 아니지 않아요. 너희가 죽인 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안 믿으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이고 너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너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역사를 바로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되어지게 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예.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죠. 모세가 주님을 만나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우리가 성령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신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 승천합니다. 내가 가므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보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승천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부활하고 40일 그리고 승천한 다음 10일째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120명이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의 말이었으면 어떻게 3,000명이 뒤집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3,000명의 가슴을 움직여 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한마디로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고 다른 사람이 주님이라 할 때 죽이는데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에서 예배를 막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국가에서 하는 걸 따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러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따르면서 바른 신앙에 가면은 좋지만 이로 인하여 모이는 예배가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의 변종이 나오듯이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서 점점 다른 믿음으로 가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변종이 생겼어. 오히려 이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수 있는 이 단계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번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룬 나라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세 번째로 그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떠나서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2장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접하게 되고 3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받은 이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3장에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능의 역사는 그들이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따르게 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께서 일을 하셨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4장에서는 5천 명이 뒤집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70인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는 사실을 4장 12절에 그들이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한 소리가 5장부터 들립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4장에서 누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바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논밭이 있을 때도 네 것이고 팔아서도 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냐? 이거 이건 뭐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짓이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제일 먼저 그게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무너지게 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서 선이 갈라지게 됩니다.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분리시켜버립니다. 뭐이 들어오게 했어요?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분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는 교회를 폭파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나는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답이 다 남아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눈에가 보이고 한국 교회가 가는 길이 눈에가 보이고 보인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두 분을 5층에 모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이야기했습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신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나는데 퍼즐 흩어져 있듯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신학교 학생들 목회 못한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참 격려의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신학생들이 배워야 될 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걸 했습니다.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 변해야 된다라고 이사장하고 총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사장이면 서울대학 경영학을 나와가지고 천재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 나라가 학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창조교회를 이루었고 창조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내 가슴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그러냐. 하나님 가슴이 벅찹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확한 교회의 답이 다 나왔는데 내 속에도 인본주의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속에 분리시키는 이 악한 영들이 사람 어렵게 만드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남겨놓으십니까?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을 시켜줬는데 지금까지도 타락된 본성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모든 걸 끝낸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쳐서 부수시고 나갔는데 완벽하게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놔뒀을까? 깨어있게 만들려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들에게 물들어버리면 죽은다는 사실을 아는데 물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BC 720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한 사람, 조그만 불평, 불만이 교회를 완벽하게 삼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 의지하고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면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 관리 못하면은 이 악한 원숭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돌아다니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적해라. 내 이름으로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먹혀 들어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듯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시켜줬는데 너를 구원시킨 것에 내가 참으로 후회스럽다 할 정도로 주님이 안타까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냥 오늘 쭉쭉쭉쭉 그냥 보시면서 끝낼 수 있는 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 가능할까요? 예. 자,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또 넘기세요. 성령님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을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대신 증거를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이죠. 그걸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알게 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요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로 알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참 해보니까요. 아는 것 같이 설교도 해보고 했는데요. 전체가 와 이렇게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열리는 때가 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시간이 조금 갈 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시고. 새벽에 내가 30분씩 설교나 들어줬다는 것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거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은사는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듭니다. 예. 로마서 15장 16절이 바로 이방에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을 한 네 번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 이방의 선교사로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방의 사람들아 우리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적인가 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해서 이방의 선교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예. 그리고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게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니까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리고 바른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똑같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온 것을 알게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여 두 사람들을 찾으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 귀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 속에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정한 것을 못, 하나님, 나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세 번씩은 하나님께서 뭐래?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게 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잖아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를 생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다 생명을 걸면 가정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생명을 거는 자와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또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전도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거기에서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잘 여기 참조합시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어려움 당합니다.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말이 많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말을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싸워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얘기를 합니다. 싸움질한 데가 어디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 성도를 위로해 줍니다.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거룩한 영이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바르게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에 부흥 안 된다고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내가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텐데 하고 우리가 가슴을 한번 쳐봅시다. 내 입 조심합시다. 내 전화기도 조심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만 기다려봅시다. 그러면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단단히 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위로해 주니까 살 수가 있죠. 더구나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